VOA 뉴스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는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틸웰 차관보는 13일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질문에 과거 조기에 압력을 약화해도 요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열쇠가 되는 건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이 안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하고 다른 길을 보여주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스틸웰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전향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있는 만큼 스틸웰 차관보 자신은 낙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섰으며 일본에 이어 필리핀과 한국, 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오는 17일 도착해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은 데 대해 진정으로 특별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2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세바스천 고르카의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함으로써 세계 그리고 미국을 향한 위험을 줄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진 것과 폼페오 장관 자신이 카운터파트와 시간을 보내면서 양측이 바라는 최종 상태인 공동 목표, 특히 그곳에 어떻게 도달하며 어떻게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지 등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진정으로 주시할 만한 무언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북한의 안전 보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해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외교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더 이상 핵실험을 하던 사람은 없다며 김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을 나를 만나 매우 행복해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뒤 이는 좋은 것이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즉 김 위원장은 많이 웃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가 나를 봤을 때 미소를 지었고 그는 행복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하던 도중 갑자기 김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초기 김 위원장을 상기시키며 오바마 정권 아래에서 그가 한 일이라곤 핵무기를 실험하고 산을 폭파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그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관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금융거래주의보를 12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 걸쳐 북한 문제를 명시해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지난달 12일 공개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폭탄 테러와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2일 소말리아 항구 도시 키스마유의 한 호텔에서 일어났습니다. 괴한들이 차량을 폭파시킨 뒤 호텔로 돌진했으며 이후 호텔 내 경비 인력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지사 후보를 포함한 현지 정치인이 사망했으며 일부 언론인들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내일 차차 흐려져 북부 지방은 아침부터 밤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오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후 늦게까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파고는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주 미 서부 캘리포니아 남부에 20년 만에 강진이 일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죠. 7.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건물 50여 채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6.4 규모의 지진에 이어진 것이었고 크고 작은 여진이 1,700회 넘게 이어졌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 미국인에게 충격을 준 것은 마치 재난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장면, 이 땅이 갈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강진으로 8km 거리의 캘리포니아 남부 땅이 찢어진 건데요. 이번 주에 한 인공위성 이미지 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지진이 일어난 지역 인근의 지표면을 지진 전과 후로 비교한 인공위성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진앙으로 표시된 지점 위쪽으로 또렷하게 금이 간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레지 크리스트 인근에서는 5일 강진 이후에 3천여 회 여진이 발생했고요. 그중 가장 강한 여진은 규모 3.7이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향후 몇 주 안에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일어날 확률이 50%, 또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1에서 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놀랬던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 미국인들, 아무쪼록 캘리포니아를 흔들고 있는 지진으로 더 이상 불안에 떨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세라 브랄리스가 부릅니다. Brav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ir Taxi.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에어택시가 현실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에어택시는 주로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공항과 공항 사이를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소형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5월 택시 공유 회사 우버가 우버 엘리베이트 서밋에서 플라잉 택시 모델을 선보이고 하늘 택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년여 만에 에어택시 일명 우버 콥터가 등장한 것인데요. 우버는 당시 2020년에 플라잉 택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2028년 이전에 승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상 택시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지난 9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버 택시인 우버 콥터 헬기에서 걸어나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이날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우버 콥터는 미국 맨하튼 금융지구와 JFK 국제공항 사이를 운행하는데요. 우버 콥터 서비스는 우버의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을 대상으로 하루 8차례에서 10차례 운행한다고 합니다. 승객당 운임은 편도 200에서 225달러 수준으로 고가의 교통편이 되겠습니다. CNN은 이날 맨하튼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인근 헬기장과 케네디 공항 8번 터미널 근처의 헬기장을 잇는 우버의 새로운 서비스 우버콥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평일 자동차로 차량 정체 때 1시간에서 3시간, 지하철과 철도로는 50분에서 70분 정도로 소요되는 구간을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버가 우버콥터를 통해서 지상교통을 포함한 전체 여행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게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78.6세. 무병장수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죠. 의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요, 미국 평균 기대 수명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9일 보도했습니다. 또 USA Today 등은 9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인용해서 2017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평균 기대 수명이 78.6세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78.7세에서 다소 하락한 것으로 3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 평균 기대 수명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발발과 스페인 플루가 창궐했던 1915년부터 1918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한 이래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를 지원해오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었습니다. CDC는 이 같은 추세는 약물 과다 복용, 간 질환 증가, 자살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4만 7천 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물 남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물 복용 사망률은 10년 만에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특히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오피오이드 사용이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간경변 등 간질환의 경우 25세에서 34세 미 남성의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지난 10년 사이 8% 증가했습니다. 여성 간질환 사망률은 11%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의 자살률은 2017년 한 해에만 3.7% 증가하는 등 1999년 이후 33% 가까이 증가했다고 CDC가 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입니다. 오택선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나요?
네, 지난주 가장 많이 봐주신 기사는 북한 고위관리 출신의 탈북자 증언에 관한 내용을 다룬 기사인데요.
네.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을 오가면서 북한의 대외무역 관팔로를 개척했던 전 북한 고위관리가 대북 제재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바로 북한 노동당 39호실에 소속돼 여러 북한 외화벌이 기관 대표와 그리고 해외 지사장을 지낸 리정호 씨가 우리 VOA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네.
북한의 석탄 수출 정황이 여전하고 그리고 불법 환적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급자와 시장을 원천 쪽으로 차단하는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이 북한의 정제유 연간 한도 수입량인데요. 이에 대한 증언은 없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분이 최근 이슈가 됐습니다.
네.
북한이 해외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정제유의 연간 한도는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난달 미국이 이미 이 한도를 초과했으니 유엔 회원국들이 더 이상 북한에 공급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 리정호 씨는 유엔이 규정한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 50만 배럴이 준수되기만 해도 북한은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리 씨는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허용되는 정제유의 7.5배 이상인 378만 배럴을 수입했다는 미 정부의 추산을 주목했습니다.
네.
대북 제재로 대폭 줄어든 외환 수입 총액의 2배 가까운 자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건데요. 리정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리정호 씨는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그리고 무역관리국 국장, 또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서 2014년 망명 직전에는 중국 다렌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고 또 2002년 노력영웅 칭호도 받았습니다.
네.
어리 씨는 북한의 대외무역 종사자들로부터 제재 때문에 대폭 축소된 외화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또 은밀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특히 석탄을 비롯한 제재 품목의 반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방법으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게 바로 이 불법 환적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리정호 씨 증언은 어떤가요?
네, 리 씨 역시 가장 심각한 제재 회피 행위로 바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21일 국무부 그리고 또 해양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서 지난해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얻은 정제유를 263차례에 자국 유조선에 싣고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엔이 허용한 연간 50만 배럴보다 훨씬 많은 최대 378만 배럴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산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네.
리 씨는 미 재무부로부터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선박 루니소와 또 다른 환적 의심 한국 선박인 피파이니어호 예를 들면서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해선 국적을 불문하고 해당 선박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들어봤고요. 두 번째 기사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북한의 대미 비난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네, 요즘 성적이 좋으시네요.
네, 그래 아주 뿌듯하네요.
북한의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 대한 대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9일 프랑스와 독일
북한이 미국을 향해 다시 한번 비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 대한 대응입니다.
네, 자, 서한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북한이 또다시 비난을 한 건가요?
네, 북한의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 대한 대응인데 말씀드렸듯이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9일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냈습니다.
네.
미국은 이 서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 내용으로만 비난을 한 건가요?
네, 아닙니다. 북한은 대사는 이번에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특히 서한이 보내진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네.
북한 대표부는 성명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동 서한이 미 국무부의 지시하에 유엔 주재 미 대표부에 의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한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주장이 사실입니까?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던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 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 이를 따른 유엔 안보리의 구체적인 조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이 서한에서 제기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의 조치는 2017년 8월 채택된 결의 2371호에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네.
2371호는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비자 갱신까지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2397호를 통해서 모든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송환시키도록 한 겁니다. 대북 결의 2397호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15개월이 되는 올해 3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에 담긴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네, 올 3월까지라고 하면은 약 석 달 전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중간 보고서를 냈습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걸 보면요. 러시아와 카타르 등 30여 개 나라가 제출을 마친 상태로 가장 최근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네.
미얀마 정부가 지난달 19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얀마는 양곤에 있던 북한 식당을 폐쇄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21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출된 중간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요? 얼마나 네. 많은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나요?
네, 러시아는 최근 제출한 대북결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 3만 23명에 이르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에는 1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한 2017년 12월 이후에 무려 2만 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네.
근데 한편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것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난 3월 이행 보고서는 제출은 했지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는지는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기사는 국무부가 극도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룬 기사입니다.
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하고 한국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양국 간 혹은 삼국 간의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와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사안들의 직면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의 신뢰 관계,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자 그동안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거의 항상 미한일 세 나라의 공조를 강조한 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반복된 입장이었는데요.
예.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항상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일본이 제기한 이 한국을 수출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는데요.
네.
국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기사까지 들었고요. 네 번째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번째 기사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미 검찰에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함지아 기자입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청구서에서
북한은 원비어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적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습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이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3일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YG 어네스트호의 압류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원비어 가족이 YG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이유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청구서에서 북한은 원비어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 그리고 법적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원비어의 가족은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서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런 이유로 인해 피고, 즉 북한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 이권을 주장한다고 청구서 제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안 주니까 미국에 있는 북한 소유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청구를 하겠다 그 얘긴데요.
네, 맞습니다.
자, 미국이 이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 절차에 돌입한 게 언젠가요?
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요, 지난 5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YG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검찰은 YG 어네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사실과 함께 유지보수와 개선 작업 등이 미국 달러를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몰수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원비어 가족이 북한에 대해 소송을 건 게 언제였죠?
네, 원비어의 가족들은 지난해 4월이었는데요.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면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당시 외무성을 통해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과 그리고 판사의 결정문을 수실한 걸로 확인했지만
네.
며칠 후 되돌려보내면서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이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원비어 측이 북한의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YG 어네스트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YG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원비어 가족이 갖게 된다면은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네, 선박업계 관계자는 YG 어네스트호가 이미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서 고철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지난달 말 깜짝 회동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에 미국이 지금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과 김 위원장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을 데려왔고 또 미군 유해도 송환되는 등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또 북한의 핵실험도 없었다고 늘 강조하듯이 이번에도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북한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에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 전임 대통령과 비교를 잘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 위원장에게 거듭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걸쳐 이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북한과 미국은 아주 좋은 관계라면서 하지만 자신이 아니었으면 결국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먼저요. 대북 제재의 촘촘한 시행을 촉구하는 북한 고위관리 출신의 탈북자의 증언 살펴봤고요. 이어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미국에 대해 나온 북한의 비난 성명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최근 악화연료를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 살펴봤고 그리고 미국에 압류된 YG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원비어 가족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난달 깜짝 회동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순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디언 워윅이 부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어보시죠.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동부 버지니아 샬롯즈빌에 거주하는 찰스 김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에서 미국까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샬롯즈빌에 사는 50대 남성 찰스 김 씨. 캄보디아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을 아내로 삼고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자식, 부모, 형제, 가족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살고 있지만 훗날 가족들을 만나면 보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난 7년을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그 덕에 작은 세탁물 관리점을 갖게 됐고 미국 생활 7년, 사업 시작 1년 만에 자수성가한 탈북자란 말도 듣습니다. 이런 일은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이곳 미국에서나 찰스 김 씨의 한결같은 모습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밤마다 그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 들었는데 밤 11시 그때는 불이 왔습니다. 불이 전압도 높았고 한 3시까지는 그 주파수가 좋아서 이거 한국 방송 많이 들었어요. 몰래 그 한국에 간 탈북자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많이 들었어요. 한 1년 들었습니다. 몰래 듣고 그냥 그런 찰나에
찰스 김 씨 역시 많은 탈북자들처럼 밤마다 숨어 외부 세계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얘기가 찰스 김 씨에게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빠져나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뜻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나와서 그 할랄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아이가 도직결서에 한 6개월 동안 수감생들한테 하면서 말을 한 거 보니까 중국이 살기 좋고 뭐 입학도 없어 뭐 입학도 뭐 먹고 뭐 하면서 막
그리고 중국에 이미 나가 살고 있던 친척의 얘기를 들어왔던 터라 다시 탈북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찰스 김 씨의 타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 넘어와서 거기서 1년 살아서 떡집에서 1년 살고 떡떡 하면서 살고 나면 딱 거기서 하다가 또 한족이 운영하는 이거 뭐가 이거 개 잡는데 거기서 개도 잡고 예 멍멍해 거기서 또 일하다가 또 그러면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또 조선족한테 일하는 그 마지막 조선족하고 조선족 내고 식당 있어요. 보신탕이라고도 또 개장하는 식당이에요. 거기서 일하면서 한 1년 일을 또 잘해줬어요. 돈도 좀 벌고.
김 씨는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버는 동안 어이없는 일도 겪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서 조선족한테 사기 또 망쳤어요. 한 중국돈 한 2,300원.
또 사기를 당했다는 찰스 김 씨. 북한 신의주에서 열심히 번 돈을 고스란히 날려본 경험이 있었던 김 씨는 중국에서도 사람을 쉽게 믿었던 탓에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조선족이 그 여기 있다 공안한데 잡히면은 돈 다 띄운다고 자기가 건사해 주었다고 자기 운영에 다 있어요.
중국에서 조선족한테 일을 하셨는데
그래 조선족한테
다른 사기는 누구한테?
다른 조선족도 다른 조선족.
어떻게 사람들이 돈 있는 걸 알고?
아기니까 벌써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돈 있다는 거 알아요. 돈 냄새 맡는 거는 그거 심통이 잘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 쓸데 없고 돈이 있다는 거 알죠. 2,300원 다 였어 내가 그거.
1년 동안 번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사기당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는 것 말고는.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한 곳이 중국의 한 도시의 보신탕 가게였습니다.
조선족 그 보신탕집은 어떻게 알고 가십니까?
그건 내가 찾아서 갔어요. 그 가면 창문마다 찾는 거 뭐 주방 아줌마 구함 하면서 다 써놓고 한국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 이거 무슨 뭐
밖에서 우연히 보시고 가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써. 거긴 뭐 거긴 정말 모르고도 살잖아요. 일하러 왔다 하니까 벌써 말투 보고 이러면 이거 조선족이 알아요. 알고 일하러 왔나 해서 저쪽에서 북에서 왔나 해서 그렇다 하니까 일하러 갔다 알아서 이랬죠. 이래서 그러면 돈.
하지만 그곳에선 열심히 일한 만큼 벌지 못해 다른 일자리를 찾았는데요. 조선족 식당 주인이 다시 김 씨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중국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중국 생활 1년을 넘기던 그때 식당 주인이 알고 있던 정보를 통해 한국 내 기독교 단체와 연결이 됐고 한국행을 꿈꾸며 베트남으로 그리고 캄보디아로 건너갔습니다.
그 선하고 해서 그 선을 해서 그냥 혼자서 또 그 미쓰비극 베트남으로 떠고 선선해가지고 넘어서 캄보자까지 왔죠. 그 중국에서 한 1년 살고 뭐 베트남에서 한 달에서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에서 한 1년 4개월 살고 그다음 여기
1년 4개월 살고 뭐였어요?
김 씨는 캄보디아에서 1년 넘게 사는 동안 국제이주기구 IOM의 도움을 받아 소액이지만 일정 금액의 생계 유지비를 받아가며 자유의 땅을 밟을 날만 기다렸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캄보디아에서 한국행을 기다렸던 탈북자들이 200명이나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행을 기다리던 김 씨가 1년 넘게 캄보디아 내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국행에서 미국으로 목적지를 바꿨는데요. 김 씨가 생활하던 난민촌에 탈북자들이 유난히 많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한국행을 결심하고 캄보디아까지 온 김 씨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라 떠났는데 작은 집 모습보다 큰 집 모습이 낫겠지. 아무래도 작은 집은 일만 시키고 다 밥 조금 먹이잖아요. 모습이. 그러나 대지지는 일은 그대로 시켜도 밥은 많이 주잖아요. 아무래도 돈 많은 부자니까 돼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도 어떤 또 친구가 그랬어요. 가자고 미국 가자고.
작은 집 머슴보다 큰 집 머슴 밥그릇이 커서 미국행을 택했다는 김 씨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6년 동안 대학교 교내 식당 한 곳에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한 대가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계시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 다 받고 그리고 난민 자격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나도 캐나다한테 뭐 그때는 캐나다인지 뭔지 알지 못하지. 아 그때 그 캄보디아에서 낮에 떠났는데 밤에 안 되고 그 뉴욕에 오니까 또 낮이야. 계속 낮만 되더라고. 이게 이렇게 낮대지. 자야 되는데. 아 이거 북미 캄보디아에서 낮에 떠났는데 밤 돼야 되잖아. 뉴욕 도착하니까. 그래 또 낮이야. 또 12시야. 낮 12시. 아니 이거 배고픈데 이거. 자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재밌으세요? 네. 북한에서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뭐 쌀 없고 돈 없어도 웃으며 있어야지. 하나님이 무슨 웃으라고 만들어놨지 않았어요?
시종일관 장난기가 묻어나는 웃음 섞인 표정의 김 씨. 햇빛에 그을린 듯한 얼굴에 크지 않은 키에 걸음이 유난히 빠른 탈북자. 김 씨는 최근 머리를 삭발하다시피 짧게 잘랐습니다. 이전 사진과 많이 다른 차림에 사뭇 다른 분위기의 모습인데요. 차림새가 왜 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게 만드는데요. 그냥 편하니까. 누가 어떻게 보든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을 입고 어떻게 보이는지 보다 어떻게 살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찰스 김 씨.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 쓰죠?
북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어디 쓰긴 어디 써요. 아, 돈 쓸 데 없어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에 이르렀고 하루하루 아내와 함께 삶의 작은 여유를 누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에서 13년 군대 복무 또 고난의 행거시가 뭐 사람 좀 그래서 미국에서는 쉽게 살자 인간답게 쉽게 살자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야, 돈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구애받지 말자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만 자랑은 알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딱 7년 걸렸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기까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씨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긴 만큼 이제 김 씨 부부에게 일이란 것은 더 이상 돈 버는 수단에 그치지 않게 됐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오늘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하루가 마냥 즐겁습니다.
하루 일과를 좀 소개해주세요.
아침에 한 가게가 10시에 문 열어요. 한 40분 전에 먼저 가야 됩니다. 차도 아까
막 10시에 일어나세요.
무시
네,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앤드루 존슨 대통령 재임 초기 남부 재건 문제를 두고 미 합중국은 뜨거운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남부는 패배한 적일 뿐입니다. 반란에 참여했던 모든 남부주들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생각은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연방을 지지하고 노예제에 반대하는 법안을 따르기로 약속했던 모든 남부주들에 대한 사면을 선언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0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대.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장악하려 했고 최근에 해방된 노예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남부의 주정부들이 흑인들을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 증거로 남부주의 의회들이 통과시킨 새로운 법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 생각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미시시피주는 흑인이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흑인이 농사일 외에 다른 일을 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흑인은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경우 전 소유주인 백인을 위해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흑인에게 불공평한 법은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재건 계획은 당장 중지돼야 합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정치력을 키워서 남부를 응징하고 흑인 노예들에게 완전한 정치권을 보장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의회가 개원되면 새로 선출된 남부의 의원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의 합동 재건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상원도 아니고 하원도 아닌 이 위원회는 남부 재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남부의 재건 노력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회는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관장할 정부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 기구는 먹을 음식과 돈, 직업도 없는 예전 노예들에게 식량과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었고 흑인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은 의회 내에서 이 기구의 시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급진적 공화당원들은 이런 활동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에 보냈고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예전 노예들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존슨 대통령의 거부를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필요한 표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의회는 이번에는 남부 출신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주의 권리를 간섭하게 될 거라는 이유로 이 역시 거부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연이은 법안 거부로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신문들은 존슨 대통령과 남부 정책에 대해 거센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을 반역자로 몰아갔습니다. 국민들 역시 존슨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런 분위기는 1866년 의회 선거에서 급진적인 공화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결국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표결을 통해 존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차례로 뒤집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의회와 백악관의 관계는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고 정치적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추진했는데 앤드루 존슨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과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충돌은 미국 역사상 가장 격렬한 대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은 끝이 났지만 의회와 앤드류 존슨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연방을 탈퇴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주들을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남부에 대한 강압적인 해결 노력에 반대하며 자신의 노선을 고집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과격한 성향을 띠는 법안의 입법을 거부했고 이런 법안이 헌법에 의해 주에 부여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남부의 재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186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상하 양원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남부 재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권한들을 장악하려는 이들의 행동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았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는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하원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원은 배심원이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할 경우에 한해 행동할 수 있고요. 이때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맡게 됩니다. 상원에서 3분의 2가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원의 급진적인 의원들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에 대한 11개 항목의 혐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혐의는 존슨 대통령의 국방장관 해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끝곡으로 스팅이 부릅니다. Shape of My Heart 들어보시죠.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a cost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와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